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2026년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호주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생활비였는데요. 집값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주택담보대출 부담은 과거보다 정말 더 커졌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집과 돈 그리고 소비를 키워드로 우리 삶을 둘러싼 경제와 문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코탈리티의 최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 호주 주택시장의 변화와 집값 하락의 배경을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친절한 경제에서는 17% 금리대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분석을 통해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부담의 진실을 알아봅니다. 네, 마지막 컬처인에서는 고물가 시대, 새로운 소비 문화로 떠오른 절약 인플루언서와 덜 소비하는 삶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2026년 7월 8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박상진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이번 주 중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해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들이 강도 높은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군 전력 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드론 대응 방어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텔스트라가 오늘 새벽 있었던 전국적인 통신 장애 이후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이상 오늘의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이번 주 중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들이 강도 높은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6일 모의탄도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을 태평양 해역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남태평양을 비핵화지대로 지정한 라로통과 조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지역 내 정상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Pacific, of course, derives from the word peace. And so it is appropriate.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태평양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에서 유래했다며 태평양 지역 정상들이 강력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기 원한다면서 태평양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역 내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안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군 전력 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드론 대응 방어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정부는 또 호주 방산업체 일렉트록 옵틴 시스템스와 5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에 드론 대응 기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Well, it's the right capability for us,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we're doing this. But we're investing in lasers to defeat drones.
팩 콘레이 국방산업부 장관은 채널 9과의 인터뷰에서 호주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분쟁을 억제하는 한편 자국의 국방 역량 강화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에 꼭 필요한 전력인 만큼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이 같은 호주의 국방 투자는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도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보다 호주가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텔스트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전국적인 통신 장애 이후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애로 전국에서 음성통화와 모바일 데이터, 전자결제 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텔스트라는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신 장애는 철도 운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신 장애로 인해 국가 철도망 일부 구간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번 사태를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텔스트라는 고객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학자들이 호주 경제가 1990년대 초 경기 침체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저성장 국면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는 최신 분기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2년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회계연도 경제 성장률을 1.3%, 다음 회계연도인 2027-28 회계연도 성장률은 1.9%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호주 경제는 30여 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 2%를 밑도는 성장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스미스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여러 요인이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Three interest rate increases from the Reserve Bank, as well as the Middle East conflict, which really caused the second.
스미스 씨는 호주 중앙은행의 세 차례 기준 금리 인상에 더해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지난 5년 동안 호주가 겪은 두 번째 물가 상승 국면이 촉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졌고 기업들 역시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남호주에서 처음으로 H5형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당국이 야생동물 이상 증세 신고 1200여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요크반도 하드윅 베이에서 발견된 대형 바다새 한 마리에서도 H5형 조류독감이 의심돼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는 남호주와 서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야생 조류를 중심으로 모두 7건의 H5형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We still don't have any detections in commercial poultry. We don't have any indications of mass mortalities.
남호주의 클레어 스크레이븐 1차 산업부 장관은 현재까지 질병이 추가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야생 조류나 다른 야생 동물에서 대규모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징후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세척이 공격을 받은 지 수시간 만에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의 목적이 국제해상항로에서 상업용 선박을 겨냥한 공격에 대해 이란 측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선 세척이 공격을 받은 직후 미국은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종식을 위한 잠전 협의의 일환으로 허용됐던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앞서 협상 대표단이 이란과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계속 성실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혐의 죄명은 크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영장 발부로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국제 뉴스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킬리안 음바페 프랑스 축구 대표팀 주장을 겨냥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프랑스 축구 협회가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 국가 센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파라과이 상원의원 셀레스테 아메레아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것으로 프랑스가 지난 주말 파라과이를 1-0으로 꺾고 월드컵 8강에 진출한 직후 음바페 출신과 성장 배경, 교육, 외모 등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해당 게시물을 인종차별적이고 인간성을 부정하는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도 성명을 통해 레알 마드리드 소속 공격수인 음바페를 향한 모든 학대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위스가 승부차기 끝에 콜롬비아를 꺾고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양팀은 연장전까지 득점 없이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스위스는 4-3으로 승리했습니다. 스위스는 마지막 키커로 나선 루벤 바르가스가 결승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8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스위스가 월드컵 8강에 오른 것은 1954년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스위스는 오는 7월 10일 일요일 동부표준시 기준 오전 11시에 아르헨티나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낮 기온 16도. 멜번은 아침에 구름 끼겠습니다. 6도에서 15도. 브리스번은 대체로 구름이 끼겠고 12도에서 21도. 퍼스는 오후 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13도에서 20도. 애들레이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11도에서 16도. 캔버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3도에서 13도. 호바트도 맑겠습니다. 5도에서 13도. 다윈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22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24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7월 8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박상진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매일 방송 뉴스회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친절한 경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입니다. 네, 호주의 주택시장, 네, 뚜렷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전국의 집값이 지난 6월 약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일부 도시에서도 집값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익스플레이너에서 분석합니다. SBS 라디오 익스플레이너. 호주 집값이 6월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6월 한 달간 이 집값 하락폭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탈리티의 전국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6월 한 달 동안 0.4%가 하락했습니다. 네, 이는 약 3년 반 만에 가장 큰 월간 하락폭입니다. 특히나 시드니와 멜번, 또 캔버라 등 주요 수도권 도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드니의 집값은 한 달 새 1.2%, 멜번은 1%, 캔버라는 0.6%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브리즈번과 퍼스 등 그동안 강세를 이어온 도시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상승폭은 크게 둔화됐습니다. 애들레이드는 6월 집값이 보합세를 나타냈고요. 또 브리즈번과 퍼스는 각각 0.3%, 0.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월평균 2%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과 비교한다면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뿐 아니라 올해 2분기 전체를 놓고 봐도 집값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집값은 지난 3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 들어 약 0.7%가 하락했습니다. 네, 도시별로는 역시나 시드니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또 멜번과 캔버라도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퍼스와 다윈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며 지역별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탈리티의 팀 롤리스 연구 책임자는 최근 주택시장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롤리스 씨는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이미 높은 집값으로 인해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었다며 여기에 생활비 부담 증가와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까지 겹치면서 시장 전반의 매수 심리가 더욱 약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같은 시장 약세는 다른 부동산 지표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수도권 주요 도시의 경매 낙찰률은 5월 말부터 50% 아래로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40% 초반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 매물은 1년 전보다 약 11%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팀 롤리스 연구 책임자는 낮은 경매 낙찰률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기대 차이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나면서 서둘러 집을 살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매물이 늘어난 것은 신규 매물이 크게 증가해서가 아니라 시장 수요가 둔화되면서 기존 매물이 팔리지 않고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방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 지방주택가격지수는 6월에도 0.3%가 상승했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봐도 1.1%가 오르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시장 역시 상승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빅토리아주의 지방지역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지방지역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서호주주의 지방지역은 2분기 동안 3.7%가 상승하며 전국 지방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와 생활비 부담 그리고 주택구매 여력 약화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주택시장의 조정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흐름은 당분간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집값 하락세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그 배경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집값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택담보대출 부담일 텐데요. 네, 흔히 어르신들이 우리 때는 금리가 17%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당시보다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세대별 대출 부담의 진실을 친절한 경제에서 살펴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매주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보는 시간,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집값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택담보대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네, 노파저가는 대출금리를 토로할 때면 부모 세대나 선배 세대는 우리 때는 금리가 17%였다, 또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네, 높은 금리를 견디며 집을 샀기 때문에 지금 세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릴 때면 라떼는 얘기하지 말라며 또 꼰대가 아니냐는 이런 또 논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경제 컨설팅 업체 KPMG가 지난 4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지금의 대출 부담이 1989년 금리 17.5% 시절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정말 지금이 과거보다 더 힘든 것인지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친절한 경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태경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이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부담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출 금리가 17.5%였던 시절보다 이 지금의 대출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좀 언뜻 이해가 되진 않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금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대출 원금, 즉 얼마나 큰 돈을 빌렸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도 빌린 돈이 훨씬 많으면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989년에 금리가 17%였더라도 이 대출금이 10만 달러였다면 내는 이자는 연간 약 17,000달러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네. 지금은 금리가 5% 정도라고 해도 대출금이 40만 달러라면 역시 연간 이자는 약 2만 달러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와 대출 규모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KPMG는 호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가계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대출 원금 상환금이 아니라 지출하는 이자만을 따져서 비율을 계산한 건데요.
네.
그 결과 1989년에서 90년 인플레이션 급등기에는 이 비율이 5.7%로 최고치로 기록됐었는데 2023년에 5.9%까지 오르면서 오히려 당시를 넘어섰고요.
네.
올해 2분기에도 5.4% 수준을 유지하면서 높은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금리는 훨씬 낮아졌지만 대출 규모는 더 커졌다. 결국에는 이 집값이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1980년대에는 집값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었죠.
그렇죠.
네, 호주가 1980년대 이후 국가적으로 부유해지고 임금도 크게 상승했지만 주택 가격 대비 연봉 비율은 그에 맞춰 상승하지 못한 겁니다.
네.
금융 비교 사이트 파인더의 데이터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주택 담보 대출이 일반적으로 가계 연소득의 2.5배에서 4배였고요.
네.
20%의 계약금을 마련하려면 연봉의 3분의 2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주 주택가격 평균이 가구 소득의 약 8배를 넘고요. 특히 시드니는 무려 13배가 넘는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가구당 중위 소득의 13.8배에 달합니다. 1년치 연봉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저축해도 13년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이렇게 집값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집을 사기 위해 빌려야 하는 돈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절반 이하로 내려와도 실제 상환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요즘에 처음 집을 사는 젊은 분들 대출 규모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네.
네, 이 시드니의 주택 중간값 이미 100만 달러를 넘어선 지가 오래고요.
네.
또 아파트와 유닛의 경우에도 이 주요 지역에서는 중간값이 100만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평균 주택담보대출 규모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네, 금융비교그룹 켄스타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자가거주 주택 평균 대출금은 약 73만 5천 달러입니다.
네.
평균 변동금리는 약 5.9% 수준인데요. 이를 적용하면 월 상환액이 평균 4,300달러 정도 됩니다. 한 달에 4천 달러가 넘는 돈을 주택 대출 상환에 써야 하는 셈인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외식이나 여행 같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부업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호주 국립대학교 벤 필립스 부교수는 이 5.9%라는 금리가 적은 수치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1980년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전체 인구의 약 35%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호주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훨씬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 더 높은 대출 상환액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특히 이번 연구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 세대별 비교였습니다.
네.
흔히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KPMG는 오히려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베이비붐 세대가 아니라 X세대.
아, 그래요?
저희가 속한 세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제가 속한 네. 세대네요.
즉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 출생 세대가 집을 마련하던 시기로 분석했습니다.
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8년 당시 기준금리는 7.25%였는데요.
네.
가계소득 대비 이자 부담은 무려 7.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8년 동안 이자 상환 비율은 평균 6.6%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즉 높은 대출 상환 부담이 오랫동안 이어진 겁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로 첫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네.
또 세 번째가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17% 금리 시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과거의 17% 금리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네. 연구진은 이 숫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네. 워낙에 17%라는 숫자가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해요. 기억에 네. 오래 남는 맞습니다. 거고요. 반면에 7%대 금리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평범하게 들리는 거죠. 하지만 실제 부담은 집값과 대출 규모까지 함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호주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호주 가계가 겪었던 높은 대출 부담이 지금만큼 주목받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연구에서는 또 이 지역별 차이도 나타났어요. 특히 빅토리아주의 가계 부담이 가장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빅토리아주 가계는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KPMG 테리 론슬리 인프라 경제 전문가는 그 이유로 빅토리아주에서는 다른 주보다 주택 소유자가 더 많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빅토리아주의 주택 구입 여건이 과거보다 다소 나아지면서 오히려 집을 산 사람 수가 늘었고요. 그만큼 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 가구가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다음은 가계소득 대비 이자 부담이 남호주 5.7%, 뉴사우스웨일즈 5.6%, 퀸즐랜드 5.5%, 서호주 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ACT와 태즈메니아, 노던 테러토리는 집값과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자 부담도 5%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주택 가격과 함께 주택 소유율이 낮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경제학자는 조금 다른 의견도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벤 필립스 교수는 조금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과거보다 소득도 많이 늘었고 생활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대출 부담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여력도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하지만 필립스 교수는 첫 집을 마련하기 위한 보증금 마련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현재 호주에서는 평균적으로 집 계약금 20%를 마련하는데 거의 12년이 걸린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네.
결국 집을 사기 전까지의 진입 장벽은 크게 높아졌지만 일단 집을 구입한 뒤에는 대부분의 가구가 아직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론슬리 이사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만 있다면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파산이 흔했던 미국과는 달리 호주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면서 투자까지 갖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제는 단순히 이 예전에 금리가 17%였다 이런 숫자만으로 세대 간 어려움을 비교하기보다는 이 높은 집값과 또 큰 대출 규모 그리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비교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도 과거보다는 함께 성장했으니까요.
네.
결국 어느 세대가 더 힘들었는지 단순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각 세대마다 부담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점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연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au/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높은 집값과 또 커진 대출 규모 때문에 지금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과거의 고금리 시대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은 이제 호주인들의 소비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컬처인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호주에서는 화려한 소비보다 덜 소비하는 삶을 공유하는 절약 인플루언서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는 삶에 공감하고 있는지 새로운 소비 문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컬처인으로 이어갑니다. 요즘 SNS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비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패션과 고급 레스토랑, 또 해외여행의 명품 소비까지.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SNS는 계속해서 더 많은 소비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소비해야 할까? 네, 실제로 최근 호주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만으로 일주일 분위기. 셀이라도 필요 없으면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덜 사는 삶 자체를 컨텐츠로 만드는 사람들, 이른바 절약 인플루언서들이 호주 소비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 덜 소비하는 삶에 공감하고 있는 걸까요?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오늘은 이 새로운 흐름, 호주 소비문화의 변화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하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SNS 분위기 확실히 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는 뭐 얼마나 많이 사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컨텐츠였다면 지금은 얼마나 덜 사는지 또 이런 것들이 또 컨텐츠가 되는 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루언서 산업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삶을 보여주는 구조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는 예전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콘텐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가운데 28살의 엘리 퍼디 카리스는 자신을 평범한 삶을 정상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엘리는 화려한 소비를 보여주기보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이미 가진 것을 오래 쓰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흥미로운 건 그녀가 무조건 아끼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쓰자. 즉 소비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선택하자는 철학인 셈입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싼 명품 얼마나 많이 샀는가 뭐 이런 게 컨텐츠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안 샀는지가 또 컨텐츠가 되는 시대네요.
네.
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절약 컨텐츠가 인기를 얻는 걸까요?
네, 그 배경에는 호주의 생활비 부담, 이른바 cost of living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시대학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의 호주 청년의 85%가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불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네.
또 호주의 집값과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식료품과 전기요금, 보험료까지 생활 곳곳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생활비 압박을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죠.
네.
퀸슬랜드에서 활동하는 절약 인플루언서 에밀리는 모든 사람이 지금 돈 때문에 힘들다. 큰 한방보다 작은 지출들이 계속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결국 사람들은 거창한 재테크보다 당장 이번 주 식비를 줄이는 방법, 외식을 한번 줄이는 방법, 냉동실을 활용하는 방법처럼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찾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절약 콘텐츠가 뭐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 현실적인 생존 정보가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사실 절약 인플루언서 흐름은 단순히 하나의 유행이라기보다 최근 SNS에서 나타난 여러 문화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under consumption core.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인데요.
네.
쉽게 말해 있는 것을 끝까지 쓰자입니다.
네.
화장품을 바닥에 보일 때까지 쓰고 휴대전화도 고장날 때까지 쓰고 옷도 유행보다 오래 입는 것이 멋이라는 문화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새 제품을 사는 영상이 인기였다면 요즘은 오래된 물건을 사용하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네, 뭐 요즘은 이 언박싱이 아니라 뭐 언버리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언박싱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몇 년째 사용 중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생긴 말이 바로 앞서 소개한 under consumption core, 즉 있는 거 끝까지 쓰는 게 더 멋있다는 새로운 감성입니다.
네.
사실 절약 인플루언서는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노 스펜드 챌린지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아무것도 사지 않기, 노 스펜드 줄라이, 노 바이 먼스처럼 기간을 정해 소비를 멈추는 방식입니다.
네.
단순하게 이번 달은 안 산다 이겁니다.
네. 네. SNS에 오늘도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네, 이런 인증하는 바로 그 문화군요.
그렇습니다. 이 키워드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자기 실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디인플루언싱인데요.
디인플루언싱이요? 이건 좀 이름부터 흥미로운데요.
네, 조금 역설적인 흐름입니다.
네.
인플루언서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큰 차이 없으니까요.
네.
네, 과거에는 이거 꼭 사세요였다면 지금은
그렇죠.
사지 마세요 콘텐츠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역할을 좀 거꾸로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런데 듣다 보니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지방, 네, 이런 또 온라인 채팅방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호주에서 절약 인플루언서가 요즘 인기라면 한국에서는 2, 3년 전부터 비슷한 움직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전세 사기나 월세 부담, 또 배달비 한 푼이 아쉬운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거지방입니다.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모여 자기 지출을 1원 단위까지 공개하고 서로 감시하는 익명성과 또 유머로 똘똘 뭉친 대화방입니다.
그렇군요.
대화 내용이 아주 눈물겹고도 재밌습니다. 예컨대 한 청년이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근길에 5천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습니다 라고 올리면 방장과 참여자들이 일말의 자비 없이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네.
스트레스는 숨을 깊게 쉬어서 풀어라. 물은 회사 정수기에서 떠 마셔라. 같은 식으로요.
저도 보긴 봤는데요. 저도 이걸 대화 캡처본 보고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네. 네,
이 밖에서 또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학용품으로 색종이 샀다고 하니까 얼굴 옆에 대고 퍼스널 컬러 진단하냐. 이렇게 혼내는 짤도 또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좀 고착화된 생존 전략이자 또 문화로 정착됐다는 점을 저희가 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가성비 식당을 공유하는 거지맵 서비스까지 또 연동이 돼서 쓰인다면서요?
네. 이제는 일시적인 밈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상적인 플랫폼이자 문화 명사로 정착했습니다.
네.
요즘 한국 거지맵에 올라오는 가성비 식당은 보통 5, 6천 원짜리 구내 식당이나 무한 리필 한식 뷔페 같은 곳으로 뭐 호주로 치면 시티나 한인타운에서 찾을 수 있는 10달러대 런치 스페셜 메뉴 혹은 헝그리잭스나 맥도날드의 앱 전용 할인 쿠폰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고물가 시대에 지갑 사정이 얇아진 청년들과 직장인들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네.
호주의 절약 인플루언서나 이 한국의 거지방, 뭐 결국 양국 청년들이 처한 이 경제적인 현실이 만들어낸 굉장히 좀 유사한 풍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라는 현실은 한국과 호주 두 나라 모두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이걸 풀어내고 소통하는 문화적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흥미로운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네.
호주에서는 이 절약 트렌드가 세대 간의 연결로 풀어지고 있거든요.
세대 간의 연결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모습인가요?
네, 최근 호주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기반의 49세 크리에이터 켈리 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켈리 씨는 자신이 어릴 적 할머니 세대부터 보고 배웠던 아날로그식 절약법을 쇼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네.
일주일치 식단 미리 짜기, 집 앞마당에서 텃밭 가꾸기, 또 마크에서 벌크로 묶음 쇼핑하기 같은 정말 소박하고 클래식한 팁들인데요.
네.
놀랍게도 이걸 호주의 10대, 20대 젊은 청년들이 구독하면서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젊은 층을 교육하고 대중이 이를 배우는 다소 수직적인 구조이긴 하지만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지혜가 청년 세대에게 연결되는 아주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호주는 이 할머니의 지혜를 인플루언서라는 창구를 통해서 배우는 학습형 절약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듣고 보니까 한국의 거지방과는 좀 소통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좀 훨씬 수평적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온라인 톡방 거지방은 롤 모델이나 멘토가 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평등한 수평적 관계와 디지털 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익명의 또 올해 청년들이 단톡방에 모여서 서로의 지출을 감시하고 유머러스에게 혼쭐을 내기도 하고
네.
아 오늘도 돈 안 썼다, 커피 참았다, 배달 안 시켰다 같은 소비를 서로 인증하며 응원하는 방식입니다.
네.
절약을 투쟁이나 궁상으로 풀지 않고 재치 있는 밈과 유머로 승화시켜서 함께 버티는 재미를 극대화하는 한국 청년들만의 독특한 네트워크형 절약 문화죠.
네, 호주와 한국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이 두 문화 모두 단순히 돈이 없어서 굶고 아끼자 이런 소극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 네, 이 두 문화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돈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지출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식 있는 소비의 주체가 되려는 움직임인 거죠.
네.
최근에는 요노족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요노는 유 only need one, 즉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 정말 필요한 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의미인데요. 한때 욜로족도 또 유행이었죠.
그렇죠.
네. You only live once. 즉 지금 즐기자가 유행했다면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소비 철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소비가 자신의 취향과 성공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소비하지 않는가도 또 하나의 가치와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무엇을 샀는지가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사지 않았는지가 공감을 얻는 시대입니다. 덜 사는 것이 멋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특별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절약도 하나의 문화가 된 시대. 오늘은 그 흐름의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네, 유하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 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네,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나타나는 주택시장의 변화와 또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부담 그리고 고물가 시대 새롭게 자리잡고 있는 절약 소비문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경제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과 선택 그리고 문화까지 바꾸게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일상 속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와 사회 문화 이야기를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박상진,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